때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가상의 주인공인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가, 요즘 뭐 최근에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또는 원더우먼이니,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들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조차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당의 건물이 전기가 지난번에 피크제가 실행되기 전에 최고의 피크가 111k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한꺼번에 11만 와트 이상의 전기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0.5 스퀘어 밀리, 최소의 단위가 되게 0.5 스퀘어 밀리예요. 최소 단위의 전선을 가지고 히터를 연결한다면 넘치는 전력의 힘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이 타버립니다. 물을 데필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의 또 다른 비결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잘 가져와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전기를 당겨서 쓸수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의 굵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먼 관계의 사람일수록 창조주로부터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고, 어둠의 세력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속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마치 어둠의 세력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교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결국 저쪽의 힘, 즉 하나님 반대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인 양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래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분명히 필요함을 경계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땡겨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물론 전혀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신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 능력으로 행하는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여기는가, 방법에서도 그렇고요. 열매들을 통해서도 구별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능력이 아닐 경우는 대부분 사람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일이 흔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고 이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자신 모두의 것으로 넘치도록 당겨서 쓸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삶의 능력의 출처를 바로 알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절대로 능력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권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무슨 우월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귀한 어떤 도구로 역할하다가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들을 왕왕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꾼들의 넘어짐이나 세움이 자신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겸손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걸 나는 당겨서 쓰는 것뿐이다. 근데 그 당겨 쓰는 게 뭐라고요? 마치 힘 있는 전력을 굵기가 큰 그런 전선으로 당겨 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능력을 얼마든지 받아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그랬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지 말아라. 잘하는 것들이, 신앙하는 것들이, 또 이런 어떤 결과들이나 좋은 것들이 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 바람에 불려다니는 쭉정이 같은 인생들에게 힘이 큰 능력으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가? 그 원인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는 보배와 질그릇이 서로 대비되고 있죠. 보배와 질그릇. 보배는 귀한 것이고 질그릇은 초라한 겁니다. 근데 어찌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지요? 잘못 잡아서 놓치기라도 하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질그릇 같은 어줍잖은 인간들입니다. 인생들이죠. 차라리 다른 금속은 어떻습니까? 찌그러지고 모수게 되면 녹여가지고 다시 부으면 되지만 질그릇은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깨진 질그릇을 다시 녹여가지고 질그릇 만드는 거 봤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겁니다. 깨진 질그릇은 요걸 철사를 가지고 위에 주둥아리 이렇게 동이고 그 다음에 밑에 동이고 해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철사줄을 아주 동여 매요. 그런 것들은 물을 담대 못 쓰고 곡식을 담거나 종자를 담는 그런 걸 저는 어려서 봐왔습니다. 결국 흠집난 질그릇의 상처는 절대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번 상처받은 질그릇은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도 역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오래 남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 가치 없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면 다시 회복조차 할 수 없는 이 구차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배를 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큰 능력을 가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펑펑 아주 강하게 잘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3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1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은 강건한 사람일지라도 넘어지고 감기 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 사는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그러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각자의 심령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그릇이든지 담겨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그릇에 이름이 붙여지죠. 맞지 않습니까? 꿀을 담은 단지는 꿀단지요. 모두가 다 그 담은 것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는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시세가 변하는 금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요, 오팔도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도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의 경제와는 상관이 없는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잃어도 우리가 가진 보배는 잃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들이 그렇게도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므로 보배 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앉으셔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랴.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가 스승만 하고 종이 주인만 하면 만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께는 힘이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으로서 복음에 가입된 우리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경계와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이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잘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는 더 귀한 천국의 보배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더욱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보배를 가진 사람, 비록 질그릇 같지만 귀한 천국의 보배를 담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천국의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런 일을 당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요동이 없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처음 사람의 창조 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때 있어요. 생령. 이 생령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셨지만은 그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질그릇으로 처음부터 지은 건 아니다. 왜? 모든 걸 사람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격하시는 것을 봐서 처음부터 질그릇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확신이죠. 그러나 결국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영이 죽은 상태에 육으로 변한 사람이 비로소 질그릇이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고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었어도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이나 저나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명의 보배이신 예수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 아니까? 들립보. 그래서 원수들이나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모여들다. 또 원수들이 괴롭히다. 나를 애워싸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요. 들립보라는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애워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겨싸려고 도단성의 엘리사를 애워싼 아람 군대처럼 포위를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때요? 도단성에 가 있는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싸워도 계속 지는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조차도 엘리사가 알아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전쟁 대비하면 거기 가서 미리서 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람 군대 계속 지니까 아하! 우리의 원수 대적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구나. 엘리사 그놈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성으로 가잖아요. 물론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과제 속에서는 약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한 사람 엘리사를 잡자고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애워쌉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귀 사탄으로부터 애워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포레오. 이 말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또는 어리둥절하여지다. 의심 속에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을 떨구지 않고 더욱 주님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우리 삶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짓이겨 놓으신 사탄의 졸개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 필승. 군대 구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서 쓰기 때문에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들 앞에서도 반드시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능력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어떤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격려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렇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싸우다가 내가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방법이 형이나 아버지의 앞으로 탁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쫓아오다가 어때요? 욕을 한마디 하든 말든 하고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숨는다고 하는 게 바로 꽃 같은 원리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 역시 아무에게나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산상복음에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거꾸러뜨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카타발로 아래로 던지다. 여러분 마치 어떤 거냐 하면 언덕 위에다가 놓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카타발로라는 것이. 그래서 내려가다 떨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럼에도 뭡니까? 망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 망하지 않는다는 뭡니까? 완전히 파괴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완전히 잃지 않는다. 완전히 손상시키지 않는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망하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부정적인 의미를 앞에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배를 가진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던질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서 3장 말미에 보는 대로 말이죠. 불지옥에 던져졌어도 주님께서 그곳에 그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건져 올려주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어떻습니까? 쇠가 닳도록 하는 불이니까 그냥 저 음식 끓이는 불하고 틀립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평소보다 일곱 배나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다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함께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건져주시는 이것은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당할 수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한 해악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행여 믿음으로 당한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죽으심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역설적인 거죠, 이것도. 이러한 약속은 일찍이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그랬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함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진다는 것이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항상 짊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중요하죠? 우리가 매 주님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주님의 희생은 세상 속에서 항상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수도의 생명, 즉 영생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욕과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부활 후의 영광만 욕심낸다면 주님의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도의 영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의 사역 속에서 쉽게 힘없이 경험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바울의 확실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도의 희생의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영광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도 남을 힘이 큰 능력은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질그러심을 매 순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심에도 어떤 극한의 비극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히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이 큰 능력을 끊임없이 받아서 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